3월 24일 화요일 VOA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의 강화된 조치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 존스 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미국 내 누적 확진자는 4만 6천여 명, 사망자는 약 600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어제 0시 기준으로 하루 만에 약 1만 명의 신규 감염 사례가 확인됐고 1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미국에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주는 뉴욕주로 전체 감염자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은 지역은 뉴저지이며 이어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미시간주, 플로리다주 순입니다. 한편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속 중국 바이러스로 불러온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러스 확대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서 미국과 전 세계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공동체를 보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들은 놀라운 사람들이며 바이러스 확산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병이 전 세계에서 가속화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눔 게브레세수스 WHO 사무총장은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30만 건이 넘는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WHO에 따르면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첫 발생 67일 새 10만 명에 달했고 이후 추가로 11일 만에 20만 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다시 나흘 만에 감염자가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의 누적 확진자는 8만 1천여 명이며 이 중 3,2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유럽에서는 이탈리아가 확진자 6만 3천여 명에 사망자 6천여 명으로 가장 큰 피해국입니다. 스페인은 3만 5천 건 이상이 확인됐으며 2,300여 명이 숨졌습니다. 독일도 확진자가 약 3만 명에 달한 가운데 이란과 프랑스는 각각 2만 3천 건과 2만 건 이상이 집계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대한 봉쇄령이 조만간 해제됩니다. 특히 우한을 제외한 후베이성 지역에 대한 봉쇄는 내일 0시를 기해 먼저 풀립니다. 중국 중부 후베이성 정부는 오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4월 8일 오전 0시를 기해 우한에 대한 교통통제가 해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앞서 지난 1월 2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우한의 공항과 철도역, 고속도로 등을 전면 폐쇄했습니다. 한편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8만 1천여 명으로 확인됐고 이 중 3,2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누적 확진자 수를 조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누적 확진자가 9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이날 76명의 신규 감염 사례가 확인되고 341명이 격리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규 확진자 76명 중 해외 유입 관련 사례가 22건으로 28.9%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오늘 현재 9,037명이며 이 중 120명이 숨졌습니다. 또 감염증으로 입원했던 환자 가운데 3,507명이 퇴원했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오는 7월로 예정된 도쿄올림픽 연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토마스 바우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이 오늘 화상통화를 합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와 바우 위원장이 화상통화에서 2020 도쿄올림픽 연기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통화는 IOC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해 도쿄올림픽을 연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뒤 이뤄지는 것입니다. 앞서 바우 위원장은 올림픽 연기 여부를 4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이 원활한 새 정부를 구성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10억 달러에 달하는 지원금을 삭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오늘 성명에서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과 압둘라 전 최고 행정관 사이에서 중재에 실패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한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VOA 뉴스 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찬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보건당국자는 이번 주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북한에 감염증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미국 내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김여정 제1부부장이 개인 명의의 담화로 미북 관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그만큼 높아진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보건당국자는 이번 주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외출 통제령 혹은 자택 대피 명령을 내리는 지역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23일 오후 3시 기준 4만여 명으로 늘고 사망자는 400명을 넘었습니다. CNN 방송국은 이날 미국 내 환자가 최소 4만 49명, 사망자는 472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중국과 이탈리아에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자는 이번 주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제롬 에던스 공중보건서비스단 단장은 이날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에 상황이 나빠질 것이라는 점을 미국이 이해하길 바란다며 여전히 자신들에게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과 캘리포니아, 워싱턴주를 중대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주 방위군을 투입했습니다. 미국에서 확진자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곳은 뉴욕주입니다. 뉴욕주 감염자는 현재 2만 명을 넘어섰고 이는 전 세계 환자의 약 6%에 해당합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날 오전 비상령을 통해 병원들이 환자 수용 규모를 최소 50% 늘리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22일에는 외출 통제령을 발동하며 어떤 이유로 어떤 규모가 됐든 개인 간 필수적이지 않은 만남은 모두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No non-essential gatherings. Any concentration of individuals is because you're an essential work.
다만 의사나 약사 등 필수 업종 종사자들의 출퇴근을 위해 대중교통은 계속 운행되고 있습니다. 환자 수가 12,000명을 넘어선 뉴욕시는 의료 장비 부족 사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주 뉴욕시장은 이날 인공호흡기를 이번 주까지 추가 확보하지 못함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권고에서 더 나아간 외출 통제력은 뉴욕 외에도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미시간, 오하이오 등 여러 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외출 통제령이 내려진 지역에선 대부분 식료품이나 약품과 같은 필수품 구매나 운동 목적에 한해서만 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식품 배달 서비스 업종이나 약국, 은행, 주유소와 같은 생활에 필수적인 업소를 제외하고 식당과 술집 등 비필수적 업소에 대해서 모두 운영 임시 중단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확진자가 1,800여 명을 넘어선 캘리포니아주에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확대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시 당국은 외출 통제령에 더해 이날부터 해변과 공원, 등산로, 골프장 운영 중단뿐 아니라 친목 운동 모임도 금지했습니다. 운영이 허용됐던 필수적 업소에 대해서도 손님이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는 모두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당국은 당초 1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했는데 이날부터 규모에 상관없이 카운티 관할 구역 내 모든 모임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시간주는 핵심 업무 종사자들을 제외한 주민들이 3주간 집에 머물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인근 지역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강력한 조치들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주 감염 확진자는 현재 각각 120명, 254명, 289명으로 총 66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날 내리 후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을 따라 외출 통제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무리엘 바우저 DC 시장은 4월 말까지 이미 5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학교와 식당, 극장 등의 운영을 중단했다며 외출 통제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So what we are telling people is to stay at home and only.
벚꽃 축제에 몰리는 인파를 막기 위해 지난 주말부터 주변 도로와 거리를 대폭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응해 이른바 달러 찍어내기 사실상의 무제한 양적 완화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국채와 주택 저당 증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을 한도 없이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미 의회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추진 중인 최대 2조 달러의 경기 부양 법안을 둘러싼 민주공화양당 간 치열한 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법안이 기업 측 입장에 치우쳤고 노동자와 의료 종사자를 돕기 위한 지원 조치와 중소기업 대출 등이 확대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예고했던 15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끝나면 이 지침을 완화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트위터에 치료가 문제 그 자체보다 더 나빠지게 할 순 없다면서 15일이 끝날 때 어느 쪽으로 갈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주한미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0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외부 유입을 막기 위해 앞으로 한 달간 국민들의 전 세계 국가와 지역으로의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24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일하는 주한미군 계약직 직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주한미군에서 나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는 모두 10명이 됐습니다. 이번 확진은 지난 10일 9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 14일 만입니다. 이 확진자는 미국 시민권자로 지난 20일 캠프 험프리스를 마지막으로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고 현재 한국질병관리본부 지시에 따라 기지 밖 숙소에 격리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주한미군은 해당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 있는지 등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주한미군은 지난달 19일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위험 단계를 낮음에서 중간으로 높였습니다. 이어 지난달 25일엔 한반도 전역에 대해 위험 단계를 높음으로 격상해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4일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는 총 9,0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24일 0시 기준 확진자가 23일 0시보다 76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 26%에 해당하는 20명은 검역에서 확인된 해외 유입 사례였습니다. 한국방역당국은 신규 확진 환자가 최근 사흘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긴장을 유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입니다.
하루 확진자 수에 따라 폭증, 대유행 등을 평가하거나 유행이 끝나간다고 낙관할 일도 아닙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전파된 상황이고 세계적 유행 따라 국내 재유입이 가능하기에 안심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외교부는 2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자국민의 전 세계 국가와 지역으로의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발령기간은 한 달이고 별도 연장 조치가 없으면 다음 달 23일 자동 해제됩니다. 외교부는 발령 이유에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퍼지고 있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입국 금지를 단행한 나라들이 크게 늘었으며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 속출하는 항공편 두절 등을 고려해 국민의 해외 감염과 해외 여행 중 고립 또는 격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여행 경보는 총 4단계인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여행 취소 또는 연기 권고에 해당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북한에 신종 코로나 감염증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미국 정부 내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북한을 도울 것이라고 거듭 밝히며 북한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obody has what we have, especially with the new tests that are coming out. North Korea, Iran, by the way.
지금은 매우 심각한 시기이며 북한도 그런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에 신종 코로나 감염증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미국 정부 내 기류가 반영돼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을 미국과 깊은 불화를 겪는 나라라고 소개한 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1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북한군이 장기간 봉쇄된 뒤 훈련을 재개했다면서 북한 내 감염자 발생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But what I do know is that their armed forces has been fundamentally been on lockdown for about 30 days.
북한군이 최근 30여일간 완전히 봉쇄돼 있다가 최근에야 다시 일상적 훈련을 시작했다면서 일례로 봉쇄 기간 중 24일 동안 비행 훈련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에 앞선 11일에도 로버트 데스트로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는 미국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북한에 지속적으로 손을 내밀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북한 유입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연이어 나오는 이 같은 발언은 자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한 건도 발병하지 않았다는 북한의 주장과는 상반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전염병 예방과 관련한 위생상식들에 대해서 잘 알고 이를 철저히 지킴으로써 위험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데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북한은 조선중앙TV 등 관영 매체를 통해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미 동부 시간으로 23일 오전 5시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전 세계 189개 나라에서 33만 명에 달하며 사망자 수도 14,500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연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움직임이 계속되면서 미국에서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직장에서 재택근무가 시행되면서 감염 걱정은 덜어진 반면 직접 소통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유행으로 미국에서는 재택근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란 원격근무 방식 가운데 하나로 사무실로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업무를 보는 근무 형태를 말합니다. 업무 처리를 위해 집에서는 유선전화와 인터넷, 휴대전화 통신망 등 다른 동료들과 소통하고 업무 관련 작업을 할 수 있는 통신수단이 구비돼 있어야 합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기업과 고용에 관한 지침에서 고용자들 간의 물리적 거리를 늘리기 위해 원격근무와 같은 탄력근로 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18일 모든 직원들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즉시 원격근무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뒤 17,000여 명의 직원 전체가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뉴욕에 본부가 있는 UN의 경우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3,000여 명의 직원들에게 14일부터 3주 동안 재택근무를 지시했습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트위터 등 민간 기업과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즈 등의 언론사들도 현재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거나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택근무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출퇴근 근무 때와는 달라진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크게 늘면서 재택근무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집에서 해먹을 수 있는 요리법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국 내 민간 지역 매체 오레고니언은 18일 집에 갇혀있는 동안 만들 수 있는 10가지 조리법이라는 글에서 많은 직장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수반하는 재택근무를 요구하고 있다며 빵과 과자 굽기 방법 등을 소개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재택근무를 경험한 사람들은 장점과 단점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우선 장점으로는 신종 코로나가 확산하는 가운데 직장 동료들과 직접 접촉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So the advantage would be that we're not touching the same doorknobs and getting each other's way, sit on top of each other.
다른 사람들이 잡았던 문손잡이를 잡지 않아도 되고 서로 같은 길로 지나다니지 않아도 되며 다른 사람이 앉았던 곳에 앉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또 집에서 일하는 것이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산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직접적인 소통 부재에서 오는 문제를 들었습니다. 많은 업무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협업하는 과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앞으로 서로 일을 해나가기 위한 전혀 다른 방식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도 코로나 방역을 위한 일종의 재택근무가 실시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은 최근 보도에서 돌볼 사람이 없는 자녀들이 있는 여성 근로자들이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자녀를 돌보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는 대선 국면에서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고 북한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친서에도 불구하고 미북 관계에 극적인 상황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서 지목되는 건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main point here is that the U.S. continues...
스나이더 연구원은 23일 VOA에 미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과의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고 밝히고 있다며 미북 양국이 결정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은 상호 관여를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비핵화 협상 교착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관리하려는 차원에서 친서를 보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I think it's important to keep lines of authoritative communication open regardless of what the policy is.
매닝 연구원은 미국의 대북 정책이 무엇이든지 간에 당국 간 권위 있는 의사소통 채널을 열어놓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는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 희망을 살려놓으려는 시도였다고 말했습니다.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 북한 문제를 관리하려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Bye. Sending a letter to Kim, it does reinforce the idea that they have a special relationship, and it potentially will keep.
트럼프 대통령은 친서를 통해 김 위원장에게 자신과의 특별한 관계를 상기시켰고, 이는 현재의 특별한 관계를 김 위원장이 위반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고스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는 김 위원장에게 돌이킬 수 없는 일은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김 위원장도 이를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은 북한뿐 아니라 국제 지도자들과 관여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힌 백악관의 발표에 주목했습니다.
There was a purpose, though, in demonstrating that he still is coping with international.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국내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국제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목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존중을 통해 교착 상태에 있는 비핵화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하지만 자신은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는 미국이 말이 아닌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여정은 21일 담화에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에 사의를 표했다면서도 미북 관계는 두 정상 간 개인적 친분에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김여정이 공정성과 균형이 보장되지 않고 일방적이며 과욕적인 생각을 거두지 않는다면 두 나라 관계는 계속 악화일 로로 줄다름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제재 완화 등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알 수 없지만 김여정의 담화는 김 위원장의 개인적 관계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지 말라는 북한의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Namely, a kind of warning not to use personal relationship between Trump and Kim for political purposes.
김여정의 담화는 미국이 비핵화 입장에 변화를 보이거나 더 많은 유연성을 보여야 북한으로부터 어떤 진전이나 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매닝 연구원도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정상 간 관계 유지가 이뤄지는 것은 좋은 일이라면서도 이런 것들은 자신들의 비핵화 정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의 인도적 지원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북한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제재 완화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지원을 받아들인다면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대해 미국에 공개해야 하는데 이는 북한이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매닝 연구원도 북한이 미국의 지원을 받는다면 자신들의 주장이 허위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고스 국장은 북한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is is something that's going to be played out over the next few weeks or months.
고스 국장은 북한이 미국의 제안을 수용하는 문제는 앞으로 몇 주 또는 몇 달에 걸쳐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북한이 미국의 지원을 수용한다면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한 미국의 제안에 호응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란에 대한 미한 두 나라의 지원이 북한의 태도 변화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북한에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인도적 지원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도주의적으로 북한과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북한이 이런 외부 사회의 협조 의사에 반응하지 않는 게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지원 의사 표명에 따른 한국 정부의 참여 여부에 대해 그런 구체적 방법론, 강론까지 들어간 단계는 아니라며 우선 북한으로부터의 호응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이달 중순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진단 키트와 마스크 등 방역 물품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가에선 핵개발 문제로 미국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이란의 로하니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직접 친서를 보낸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 정부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망과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이란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이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인정하고 있다며 한국도 그 속에서 인도적 지원을 하려는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한국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의료 물품을 신속히 지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미국, 이란 측과 적극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한 양측은 이른바 스위스 메커니즘을 통한 지원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메커니즘은 지난 1월 스위스가 이란에 의약품을 수출했던 방법으로 이란과의 거래가 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미국 재무부가 보증하는 대신 거래 과정과 물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미국에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이란의 이 같은 지원 요청이 북한과는 사뭇 대조적이라며 북한이 외부로부터의 지원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두 나라의 체제 속성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개발국 지원 민간단체인 굿파머스 동용승 사무총장입니다.
이란은 기본적으로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어떤 체제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에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돼 있다는 게 이미 다 알려진 상황이기도 하고 반면에 북한은 이런 지원을 통해서 북한 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이규창 박사는 북한이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이동을 통제해왔기 때문에 평양 등 주요 도시 이외의 지방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진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국과의 접경 지역과 주요 도시가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박사는 주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차원에서 보면 북한 당국이 외부 지원에 응해야 하겠지만 체제 유지 차원에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원 요청한다는 것은 북한 내 코로나19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주민들한테 동요도 있고 김정은 리더십에도 상처가 가기 때문에 기존의 태도를 봤을 때는 조금 변화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산정책연구원 제임스 김 박사는 북한이 미국의 지원 의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자칫 핵 협상의 지렛대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관측했습니다.
So they don't want to use that chip by asking either South Korea or the United States to help because once they do that, they need to do something.
제임스 김 박사는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도움을 요청할 경우 그에 상응한 무언가를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이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란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지원이 성사될 경우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선 북한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임스 김 박사는 미한 두 나라의 이란 지원이 이루어져 이란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차단에 성공하고 북한 내 바이러스 확산이 심각해질 경우 북한이 기존의 태도를 재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개인 명의의 담화로 미북 관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그만큼 높아진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또 김여정이 미북 간의 새로운 외교 채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핵 협상에 미칠 영향에 관해서는 상반된 견해를 보였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여정 북한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23일 개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낸 사실을 확인하며 대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담화는 3월 초 한국 청와대를 비판한 개인 명의의 첫 담화를 발표한 지 약 3주 만에 나왔습니다.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스티븐 노퍼 선임 정책국장은 23일 VOA에 김 제1부부장이 2018년 2월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특사 자격으로 한국 청와대를 방문하면서 본격적으로 위상이 강화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 북한의 대미 정책을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위상이 계속 강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재평가 과정에서 김여정이 승자라는 겁니다.
And it has continued as Kim Jong-un has spent the post-Hanoi time reviewing.
노파 국장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미북 협상에 조언을 제공했던 김영철 당 부위원장과 외무성 관료들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확신이 줄었다며 그 결과 중 하나로 외무성 조직 개편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재평가 과정에서 김여정을 가장 신이 많은 조언자이자 대변인으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김여정의 높아진 위상이 김 위원장의 권력 강화의 신호일 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북한 엘리트 간의 갈등을 암시하는 신호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o that is both a sign of consolidation as well as potentially a signal of some fracturing among the elite.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2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트럼프 대통령 친서에 김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응답한 것이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담화가 매우 권위 있고 자신감 있는 어조를 가지고 있었다면서 이는 김여정이 김 위원장을 대신해 말할 수 있는 예외적인 권력과 재량을 갖게 됐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인적인 생각 등 1인칭 어법을 쓴 것을 지적하면서 최고위급 간부들조차도 이런 어법을 쓰는 것이 매우 드문 것으로 봤을 때 김여정이 예외적인 지위로 상승했음을 암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고스 국제관계국장도 김 제1부부장이 북한의 대외정책뿐 아니라 국내 사안에 관해서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여정 위상이 강화된 것은 개인의 지위 향상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지도부의 내부의 권력 역학 관계가 김정은 위원장과 김 씨 일가를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재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특히 김여정이 이 변화의 중심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This is more profound than that. There is a fundamental rewiring of the internal dynamics inside the North Korea.
고스 국장은 김 위원장이 3세대 후계자로서 정통성이 선대에 비해 약할 수밖에 없다면서 본인과 김 씨 일가를 중심으로 권력을 재편하려는 것이 권력 공고화 과정의 일부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북한 관영 노동신문과 민주조선은 이달 19일부터 1면 상단 9호를 당의 영도에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 나가자 해서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 따라 이 땅 후에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우자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곡수 국장은 관료체제가 아닌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조직체의 성장을 현재 목격하고 있다면서 김 씨 일가가 북한 지도부에서 앞으로 더 두드러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Now we're beginning to see the growth of this kind of personal apparatus around Kim. We've really seen this.
고스 국장은 관료 체제가 아닌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조직체의 성장을 현재 목격하고 있다면서 김 씨 일가가 북한 지도부에서 앞으로 더 두드러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최근 리만건 조직 지도부장이 해임된 것도 기존의 관료기구의 역할이 약화된 한 예라고 덧붙였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외교협회 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외무성 등 관료 체제를 기반으로 한 기존 외교 채널을 통해 대미 대남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불편함을 느꼈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김여정을 선택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추측이 포함된 답변이라고 전제하면서 이번 담화가 외교 문제를 다루는 기존 관료 체제의 범위를 넘어 개인적인 의사소통 채널과 담화를 통한 북한의 새로운 대미 접근법을 시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that is a sidewind of the bureaucracy in favor of personal channels.
특히 김여정이 관료 채널을 우회해 외교와 정치 사안에 관해서 발언하는 것이 미북 협상과 관련해 김 위원장에게 더 많은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김여정의 높아진 위상과 최근 담화는 북한이 관료 채널을 통해 미북 핵 협상을 해결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양자 간의 다른 의사소통 채널을 원한다는 뜻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And therefore, I think that the North Koreans are signaling that they want a different kind of channel.
하지만 이런 방식은 실무진이 협상을 주도하는 방식, 즉 바텀업 방식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노퍼 선임 정책국장은 김여정이 미북 양자 관계에서 주요 협상 교섭자가 될 수 있다면서 이것이 핵 협상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여정이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으로서 외무성 관료보다 폭넓은 협상 권한을 가질 것이라는 겁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김여정을 앞세움으로써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불분명했던 대화 상대자가 누구인지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 모두 북한이 김여정 담화를 통해 새로운 채널을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김여정이 북한의 대미 정책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김여정의 변화된 역할이 미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런 변화가 현 교착 상태의 타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전망했습니다. VN 뉴스 지다겸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모든 해외 노동자들을 송환하고 이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내도록 한 마감 시한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8개국에 불과합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가장 최근 대북 결의를 채택한 건 2017년 12월 22일입니다. 안보리는 2017년 11월 북한이 화성 15형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댔다는 대응으로 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수출과 수입 금지 등 많은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와 함께 모든 북한 노동자 송환이 가장 강력한 제재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당시 결의 2397호 채택을 주도했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유재 미국 대사입니다.
This is a source of over $500 million each year to the Kim regime. Today's resolution goes further. It requires that countries expel all North Korean workers within 24 months.
헤일리 전 대사는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북한이 해외 노동자를 통해 매년 벌어들이는 돈이 5억 달러라며 결의 2397호는 이전 결의에서 더 나아가 모든 노동자를 2년 안에 북한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의 2397호에 따르면 각국의 노동자 송환 마감일은 지난해 12월 22일입니다. 결의는 이에 대한 최종 이행 보고서를 지난 22일까지 안보리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23일 현재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된 최종 보고서 제출 국가는 벨기에와 캐나다, 덴마크, 몽골, 싱가포르, 터키, 아랍에미리트, 영국 등 8개 나라입니다. 미국은 안보리 웹사이트 상에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덴마크와 싱가포르, 터키, 아랍에미리트는 보고서가 공개됐지만 벨기에와 캐나다, 몽골 그리고 영국의 보고서는 제출 사실만 확인될 뿐 아직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 국무부가 지난 2018년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 파견된 북한 해외 노동자의 수는 약 9만 명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각국이 제출한 53개 중간 이행 보고서에 나온 숫자를 합산하면 북한으로 송환된 노동자 수는 3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특히 러시아가 돌려보냈다고 밝힌 북한 노동자 수가 가장 많은데 보고서에 따르면 약 3만 명 가운데 2만 명가량을 돌려보냈습니다. 보고서에는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1월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현재 러시아에 남아있는 북한인은 약 1,000명으로 이들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지 않아 노동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nd the majority of North Korean workers left our country, and around 1,000 persons are no longer have.
주목되는 건 가장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이행 보고서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3월 중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숫자 등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중국이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지난 중간 이행 보고서 제출 때와 마찬가지로 세부 내용은 이번에도 역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선보인 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의 정확도에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10년 전 연평도 포격 당시와 비교하면 외과 절제식 타격이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됐다는 평가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먼지 구름 위로 뾰족한 물체가 수직으로 낙하하더니 이내 화염을 뿜으며 같은 장소에서 연달아 터집니다. 북한은 지난 21일 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 KN-24의 두 번째 폭발 장면을 공개하고 동해상에 있는 섬을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두 차례 발사한 각각 두 발의 연사 간격도 15분, 16분에서 5분으로 단축했습니다.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박사는 23일 VOA에 북한의 미사일이 멀리 떨어진 작은 표적을 목표로 상당히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며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They can repeat that. Yes. We have to assume that.
실러 박사는 북한이 적어도 400km 범위 내에 외과 절제식 타격 능력을 보유하게 됐다고 봐야 한다며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Probably have the capability for surgical strikes in that range of 400.
특히 북한이 대량 실전 배치한 스커드 계열은 상당히 정확도가 떨어지는 반면 최근 선보인 신형 무기들은 하나같이 정밀 타격 능력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2010년 연평도 포격 당시와는 달리 북한은 이제 정확도 높은 타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또 다른 신형 무기인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처럼 하강 단계에서 자유 낙하한 뒤 다시 상승하는 풀업 기동이 가능하다면 요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두 신형 미사일 모두 비슷한 사거리를 보유한 만큼 북한군이 먼 거리에서 후방 표적물인 군공항, 활주로 등의 정밀 타격이 가능해 공중전력을 통한 선제 타격 계획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거리가 길어지면서 후방 지역 배치가 가능하고 출격하는 상대의 공중전력을 자신들의 미사일 방공 지역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설명입니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방어 프로젝트 부국장도 북한이 짧은 시간 내 정확도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점이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북한 미사일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전제로 상정한 전략의 전환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KN-24도 풀업 기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실전 상황에서 다른 미사일들과 동시다발적으로 쏠 경우 모든 미사일 경로를 추적하고 요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윌리엄스 국장은 특히 요격 목표에 대한 정보, 타격 수단 등에 대한 효과적인 선택을 빠른 시간에 내리는 태세를 갖출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주, 사이버군이 연구 개발 중인 GPS 위성 교란 무기, 지향성 에너지 등 운동 에너지에 기반하지 않은 전력의 실전 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비확산 연구센터 소장은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외에 획기적으로 향상된 미사일군의 정확도라는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군의 주요 시설은 북한 미사일의 정확도가 낮다는 전제에서 방어벽 강화 등에 소홀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루이스 소장은 미사일의 직접적인 타격이 견딜 수 있는 방어시설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부터 새롭게 소개해드리는 사연은 미국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살고 있는 40대 탈북 남성 존 김씨입니다. 오늘 존 김씨의 첫 번째 사연을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1967년 구소련에 진 부채와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맞교환하는 상호 우호 협정에 따라 러시아 상림 지역 곳곳에 벌목공들을 파견했습니다. 1990년대까지 북한의 러시아 벌목공은 많게는 2만여 명으로까지 추산됩니다. 존 김 씨도 1990년대 중반 러시아 드림을 안고 동토의 땅 시베리아 아무르강 유역의 하바롭스크 체크 도민으로 갔습니다.
러시아 리모트 대표부를 말하면 대연합 대표관하게 1연합 2연합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연합 1사업소에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사업소에서 일했습니다. 사업소라는 게 나무 벌목하는 데거든요. 그런데 네. 저는 벌목하는 데 아니고 벌목에 온 나무를 이렇게 검척한다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몇 방이고 립방수에 다 계산한 그런 검척 그게 있었어요.
직접 나무를 패시는 건 아니죠?
아니죠. 나무를 해서 가져오면 저희는 이제 립방수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수들이 립방수를 많이 받으려고 저희들인데 많이 아첨하고 그러죠. 네, 저희들이 짧게 립방수를 계산하면 작은 겁니다. 그래서 막 립방수를 저희도 쫄크죠. 될수록이면. 그러니까 그런 검척이라는 그런 데서 일했어요. 두 명이서.
여느 러시아 벌목공들처럼 돈을 벌기 위해 기대감을 갖고 왔지만 영하 35도 아래로 떨어지는 맹추위는 물론 열악한 작업 환경과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던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일을 하는데 돈을 안 줘요. 그래서 가만히 나가서 나무를 패고 땅 두짐해서 돈벌이 했어요. 근데 그 돈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간부들이 가지 말라면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 벌어서 간부들한테 이렇게 우리는 빠다리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고위고설이 일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안 되겠어요. 그러다가 제가
부당함을 견디는 동안 시간은 흘렀고 김 씨는 사업소를 이탈해 블라디보스토크의 건설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러시아로 나온 지 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98년도에 블라디보스토크에 제가 도망쳐서 친구들이서 돈 벌려 나왔습니다. 돈 벌려 나온 그 해가 김일성이 지금 3년 제사가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돈을 4월 달에 나가서 지금 7월 4일 날이면 3년째거든요. 7월 8일 날 3년째거든요. 같이 간 친구가 자꾸 들어가자는 겁니다. 이제 나왔으니까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돈을 막 벌기 시작한데. 그래서 너무 가자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는 뭐 도망치고 이런 거 없었어요. 거기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도망쳤으니까 죽이자 그러죠. 쫓아내보내. 그래서 저래 번 돈을 다 보위부장한테 갖다 썼어요. 몽땅 다. 그래서 거기서 면제됐어요. 그래 돈을 또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돈 벌러 나갔어요.
같이 나온 동료가 워낙 완강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다시 하바롭스키로 돌아간 김 씨. 이탈한 책임을 물으려는 보위부에게 그간 번 돈을 모두 줬습니다. 김 씨는 당시 구소련의 붕괴 후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서 러시아 측 일부 간부들과 북한이 불법적으로 벌목해 이득을 취하다 소송이 벌어지는 등 상황이 어지러웠다고 설명합니다. 그런 틈을 타 김 씨는 사업소를 빠져나와 일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정말 돈 하나도 손에 못 벌고 그냥 나간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저는 나갈 수가 없어서 요래저래 돈 벌으러 빠졌죠. 그래서 대표부 저 우리 그 담체가 그 계속 이렇게 관계를 가졌던 보이지도원이 대표부의 건설 중대 안 가겠나 조금 가겠다고.
그러다 김 씨에게 돈을 받아가며 적잖이 이득을 챙겼던 보유부에 의해 김 씨는 임업대표부 건설 중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곳은 간부들의 배를 채우는 곳이었다고 김 씨는 회상합니다.
맞습니다. 대표부의 건설 중대가 있어요. 그 대표부 건설 중대가 한
러시아요.
예, 러시아에 그 건설 중대가 이 대표부 가족들 먹여 살리는 그런 건설 중대입니다. 돈 벌어서.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나 돈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간부들이 주머니 돈을 취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 중대가. 그러 돈 벌면 서리도
임업소들은 해체돼도 그 대표부는 남아 있어요.
대표부는 그냥 있거든. 왜 이 연합 대표부는 그냥 건재 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그 대표부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도 그냥 건재를 했었습니다.
낮에는 임업 대표부 건설 중대가 시키는 일을 했고 저녁엔 건설 현장에서 따로 일을 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인민군대 지원, 비료값 등의 명목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목적 아래 노동자들은 열심히 벌어 돈을 바쳤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저녁에 따로 나가 번 돈까지 모두 가져갔습니다.
군대 지원, 그러니까 인민군대를 지원해야 된다고. 뭐 지금도 그렇지만 군대 국가에서 이렇게 신발 주고 옷 주고 할 그런 형편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 해외에 나가는 기업들, 노동자들이 주머니 좀 다시 돈을 뺏는 겁니다. 그 돈을 우리가 정말 피땀으로 굴린 벌은 돈인데. 그리고 또 비료값, 농장들의 비료가 없어서 그 비료를 사야 되겠는데 비료값을 해야 된다고 돈을 또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거두는 데는 노동자들 안 내니까 언제까지 물어준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거두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근데 우리가 뭐 내일 나갈지 모레 나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라면은 돈을 달라고 이렇게 막 했어요. 그러니까 좀 잘못 보인 거죠. 왜 또 제가 그렇게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집에 가는데 그 돈을 못 받고 그냥 가요. 그 후에 돌려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간부들은 계속 자기네 주머니에 돈을 채우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일을 해 주고도 내 돈을 따로 버는데 그 돈까지 뺏는 겁니다. 그 얼마나 비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노동자들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가는 나라.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끊임없이 살아갈 궁리를 해나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저도 이렇게 술장 사람 했어요. 러시아 사람들 아는 것 많아가지고 알코올을 들여다가 술을 만들어서 팝니다. 근데 그걸 이 대표부 안에서 못 팔고 바깥에다가 바깥에 러시아 아는 사람 집에 이렇게 해서 들여다가 팔고 근데 간부들이 알면 그거 계속 먹자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정도죠. 난 돈벌을 하려고 그거 가져와서 파는 건데 간부들은 그냥 먹겠다는 겁니다.
김 씨는 술 파는 일도 제대로 되지 않아 모직 천을 사다 파는 일도 찾게 됩니다.
소비트가 붕괴되면서 군대도 막 무질서했어요. 그러니까 막 군대 이 피복부에 있는 사람들, 이 식량 관리부에 있는 사람들 그거 막 팔아먹는 겁니다. 돈소림이라면. 그래서 그 저희인데 산 2시간 정도 기차 타고 오면 자르비네라고 유덴촌이 있는데 거기서 군복촌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사다가 또 파는 겁니다. 아, 이걸 또 우리 중대장이라는 사람 알아가지고 천을 논아 먹자는 겁니다.
김 씨가 새로운 일을 찾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싫었어요. 왜? 난 다 같은 인간인데. 그전엔 전 그렇지 않은데 러시아 와보니까 우리가 너무 속해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불만이 많았어요. 겉으로 막 이런 표현은 안 했지만 돈 안 주는 문제, 내가 내 돈 버는 문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비법을 엄청나게 대해서 해요, 간부들이.
일거리를 찾아달라는 요구까지 이어졌습니다. 당시 김 씨 역시 당국의 눈을 피해 이 일 저 일을 찾아서 불법적으로 했던 터라 누굴 도와줄 처지가 안 됐습니다. 걸리면 처벌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과 처지가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러시아에 온 지 4년이 지난 1999년 10월 김 씨의 행적이 누군가에 의해 드러나면서 김 씨는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때가 99년도 10월이에요.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대표부에 저를 좀 체포하려고 갔다는 겁니다. 러시아 경찰하고 안전부 보이스던들이. 그래서 저는 거기서 제 신발도 못 신고 동복을 거치고 뛰었어요. 저 잡히는 것도 좀 그렇지만 지금 5명이 지금 저기 숨어 있어요. 그 위치를 지금 그 사람들 알고 잡으러 간 겁니다. 그래 나와서 저는 택시 타고 길을 하니까 저리 가서 그 사람들 다 같이 다른 데로 피했어요. 그 다음부터 저희 지금 방황이 시작된 거. 도망치 들어가면 저는 잡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탈북이 시작된 겁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안드레이라는 러시아 이름을 가졌던 존 김씨. 김씨가 북한 정권을 등진 건 이때부터였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카고에서 살고 있는 존 김 씨의 두 번째 사연은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882년 3월 24일 독일 의사이자 미생물학자인 로베르트 코흐가 베를린에서 열린 병리학 학술대회에서 결핵균 발견을 발표합니다. 결핵은 예부터 인간을 괴롭혀온 질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원전 7세기 아시리아를 지배했던 아슈르 바니팔 왕시대에 만들어진 점토판을 보면 잦은 기침과 창백하고 차가운 피부, 피가 섞인 가래 등 결핵의 증상을 묘사하는 문구가 나오기도 합니다. 심지어 6천년 전에 죽은 이집트 미라에서도 결핵의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결핵은 오랫동안 인류 역사와 함께해온 질병이지만 그 원인인 결핵균이 밝혀진 것은 1882년 3월 24일 로베르트 코흐에 의해서였습니다. 독일의 의사였던 로베르트 코흐는 괴팅겐 대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1866년에 졸업한 후 여러 지방에서 진료를 했습니다.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이 일어난 1870년에는 야전 의사로 복무했습니다. 1882년에 결핵균을 발견하고 1885년에 콜레라균을 발견했으며 1890년에는 결핵 진단용 시약 투베르쿨린을 만들었습니다. 1885년 베를린 대학교 위생학 교수로 임용됐고 1891년에는 전염병 질병연구소 소장이 되어 1904년까지 재직했습니다. 그리고 로베르트 코흐 박사가 결핵균을 발견한 지 100년이 지난 1982년 국제 항결핵 및 폐질환 연맹이 3월 24일에 세계 결핵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1603년 3월 24일 영국을 세계 최강대국의 자리에 올려놓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세상을 떠납니다. 1533년 영국 왕 헨리 8세와 두 번째 부인 앤 불린 왕비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헨리 8세는 6명의 왕후를 두면서 궁정 암투와 후계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고 생모이자 헨리 8세의 왕후였던 앤 불린은 엘리자베스가 2살 때 간통죄로 사용됩니다.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고 25살에 왕위에 올라 1603년 3월 24일 69살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44년간 독신으로 살며 영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을 처녀 여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즉위할 당시 영국은 신교와 구교, 가톨릭과 개신교의 분열 등 종교 갈등과 경제 불안정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1세는 신은 한 분이라며 구교와 신교 간의 종교 통일을 이룩하게 됩니다. 또 유럽을 주름잡고 있던 스페인이 영국을 침략했을 때 스페인을 무찌르고 영국을 당당히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단호한 결단력과 과감한 추진력으로 영국의 황금 시대를 연 엘리자베스 1세. 처녀왕 엘리자베스 1세는 1603년 3월 24일 69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